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보물은 어디 있으며 어디서 그 보물을 찾고 있는 중인가? 저의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저의 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야말로 범생이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꿈꾸고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사제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면서 저는 사제직이라는 보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저에게 보물은 하느님 진리와 한국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교구청에서 일하면서 저의 시선을 교구라는 큰 폭 안에서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13년째 살면서 저는 다시금 저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 사제가 되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함께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저의 보물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이 말씀을 바꾸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발견하며 행복하게 가슴 충만한 의미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신학교에 살면서 많은 보람과 행복도 맛보지만 어려움을 겪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꾸던 꿈과 너무 먼 현실에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늘 새로운 방식으로 저를 일깨우시며 저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오늘 제가 겪는 어려움은 제 삶의 길, 성소의 길에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할 준비를 하도록 하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신학교 양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신학생 각각 개인이 진정한 내적 자유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가려고 하는 사제로서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신학생들은 서품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더욱더 분명해지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식별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내적인 자유와 용기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 문제는 사제성서나 수도성소 식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는 모든 이에게 제기되는 물음입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신앙의 길이 진정 나의 온 삶을 바칠 길로 간주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나의 보물은 무엇이고 나는 나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과연 하느님과 신앙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가? 정체성은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영원히 고착된 것도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여정 중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국면이 계속 바뀌고 정체성을 매번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하느님은 매번 나에게 새로운 길로 안내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보물은 어디 있는가? 나는 이 신앙의 길에서 하느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보물들을 발견하며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는 교황 주일을 지내면서 성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바칩니다. 교황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교회를 세우신 다음 베드로를 사도들의 으뜸으로 삼아 교회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이 곧 교황입니다. 교황은 1059년부터 주기경단의 비밀 투표로 선출하고 있으며 새 교황은 착정할 때 관습에 따라 새 이름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1978년 교황직에 오른 요한 바오로 2세는 제264대 교황입니다. 교황은 로마의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서방교회 최고 지도자, 바티칸 시국의 원수 등 여러 가지 직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 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오늘은 몸 소개합니다. 엄지손가락은 넉넉한 마음이 푸근했는데 부끄러워서 안으로 숨으려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 나오지 못했다. 집게손가락 검지는 남의 잘못을 삿대질하려다 공격적인 살기에 꼭꼭 숨어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지식의 곳간 같다. 의욕이 떨어질 때나 싫어질 때 직관력이 대단하다. 약손가락 약지는 이름 없는 무법지라고 하여도 탕약에 효능을 저을 때나 자신을 표출할 때 정열적으로 한다. 새끼손가락 소지는 수려한 미적 감각이 발달했는데 적당히 멋부릴 줄 알고 자기 도취에 빠져 현실 감각을 잇는다. 엄지발가락은 가야 할 때 멈출 때를 결정하느라 바빠서 엄지를 보살피지 못하여 괴병들었다. 검지발가락은 어떻게든 살려고 앞장서서 달린다. 검지는 날씬하고 키도 크고 멋있다. 장지발가락은 씩씩한 모습으로 힘을 보탠다. 장지는 힘을 바탕으로 위험을 잠재운 능력자다. 약지발가락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간을 그린다. 새끼발가락은 기색이나 표정을 돋우려고 진땀 흘린다. 소지는 의욕이 지나쳐 그만 마디가 부러져 꼬불랑거린다. 귀전이 얇고 귓볼이 긴데도 이목구비가 수려하단다. 귀퉁이에 겨우 붙어있는 것 같아도 이목을 끈다. 나의 뇌는 멋대로고 요지경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안착하지도 못하여 원한을 바위에 쓴 것처럼 기억이 환하다. 은혜는 모래에 쓴 것처럼 기억이 오래 남지 못한다. 방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사방을 둘러보지 못하고 스스로 얻은 정보는 인정받지 못해 구덩이에 빠진다. 무능력의 유산이다. 손을 잡는다. 내 손과 너의 손이 합쳐지는데 따뜻한 온도가 다가온다. 내 손이 너의 손을 막 부딪혔는데도 부드러운 촉감이 휘감아 돈다. 오랜만에 안아보니 부드럽고 향기까지 기분 좋게 한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손을 잡아주는 손잡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며 내일도 기다릴 것이다. 내 몸은 여러 장애로 인해 온전하지 않다.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을 온전히 아낀다. 미워하는 것엔 이유가 있을지언정 아끼는 것에도 별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까? 이것이 본래의 내 몸이다. 그것만이 내가 내 몸을 아끼는 유일한 이유다. 불편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지는 않다.
슈베르트 작곡의 곡입니다. 주로 성탄 시기에 또 많이 연주되는 그런 곡이죠. 밀레 케루빈이 인코로라는 제목. 수많은 케루빔 즉 천사들입니다. 케루빔의 합창이라는 곡. 자장가로도 알려져 있는 바로 이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프란츠 슈베르트 작곡의 수많은 케루빔의 합창이라는 제목 밀레 케루빈 인꼬로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귀에는 자장가라는 선율로 많이 남겨져 있죠. 네,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이라라는 곡인데요. 네, 바흐의 칸타타 51번 중에 나타나는 곡 독일어 텍스트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인 필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톨링 뉴스입니다. 필리핀 주교단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사랑가니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 강진 피해자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소 4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 해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제너럴 산토니스, 성십자가 성당, 사우스 코타바토주, 하나님 자비 성지 등 가톨릭 성당과 성지 시설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년 전 개교한 산토 토마스 대학교 제너럴 산토스 캠퍼스에 있는 본관 탑도 무너졌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구조물에 대한 추가 안전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학생과 직원, 교수진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스타 교육수사회가 설립한 다디앙가스의 노트르담 학교 기초교육동도 파괴됐습니다. 필리핀 교회 각 교구는 14일 모든 주일 미사 중 지진 피해자들과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피해 공동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보편 지향 기도를 바쳤습니다. 또한 주교회가 9일 발표한 호소문에 따라 14일 주일 미사 중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헌금을 실시했으며 이 헌금은 피해 교구 사회 사목센터와 필리핀 카리타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020년대는 지난 70년 동안 가장 낮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10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흔히 집값은 10년마다 두 배가 된다는 말을 듣지만 지금까지 2020년대 집값 상승률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인포메트릭스의 수석 전문가인 카레스 키어넌에 따르면 10년 단위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0년대 113% 상승, 2000년대 107% 상승, 1980년대 259% 상승, 1970년대 230% 상승, 1950년대 147% 상승입니다. 반면 성장세가 비교적 약했던 시기는 1960년대와 1990년대로 각각 53%, 45% 상승에 그쳤습니다. 키어너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빠르게 상승했지만 실질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은 지속적인 금리 하락, 맞벌이 가구 증가, 제한적인 토지 공급, 부동산의 비교적 우호적인 세제입니다. 키어너는 이러한 요인들이 집값이 7에서 10년마다 두 배로 상승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여야 정치권 모두 토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는 오히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맞벌이로 전환할 수 있는 가구도 대부분 이미 전환된 상태입니다. 커털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의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을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연평균 집값 상승률이 과거의 6에서 7% 대신 4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연평균 상승률이 4%라면 집값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8년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스티브 구디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과거 사이클의 저점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디는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7년마다 2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이 이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며 지금 뉴질랜드에서 매물로 나온 상당수 주택은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는 향후 1에서 2년 내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면 과거 10여 년 동안 뉴질랜드 집값은 약 55%의 경우 10년 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현재까지 상승률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금리 하락, 토지 부족, 맞벌이 증가 등 과거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 4에서 5% 수준의 완만한 상승이 새로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 4% 상승 시 집값이 2배가 되는 데는 약 18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장기 상승을 전망하지만 과거처럼 10년마다 2배라는 공식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왔다면 지금이 그 적기일 수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커터리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더 큰 집으로 갈아타는 비용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터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인 켈빈 데비스는 일반적인 3베드룸 주택과 4베드룸 주택 간의 가격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갈아타기 비용 트레이더 프리미엄을 보이는 상위 10개 지역 모두에서 가격 차이가 최소 29만 달러 이상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차이 감소율은 웨스턴 베이 오브 플랜티 7% 감소, 오클랜드 시티 7% 감소, 헤이스팅스 12% 감소, 킨스타운 레이크스 9% 감소입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가격 격차도 축소됐습니다. 오클랜드 중심부 교외 지역에서는 중간 가격 기준 3베드룸과 4베드룸 주택 간 가격 차이가 2024년 최고치 70만 $874였으며 현재는 58만 $8,569로 약 11만 달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웰링턴에서는 2021년 최고치 28만 $2,195, 현재 24만 $1,372로 감소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핵심 해저 통신 케이블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웰링턴의 해상 작전 센터 Maritime Operation Center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이 해저 기반 시설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케이블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교통부 차관인 제임스 미거는 이 24시간 연중 무휴 감시 시스템을 세계 최초 월퍼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뉴질랜드 데이터 통신량의 약 99%를 전달하는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그는 국가 안보와 해병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가 데이터 융합 시스템 데이터 퓨전 시스템에 대한 연간 450만 뉴질랜드 달러 투자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코디아와 스타포드 마타임 인텔리전스 담당하며 운영 비용은 해저 케이블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해 추가적인 납세자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연립정부 파트너인 위스턴 피터스의 정책에 대해 가벼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목요일 크라이처치를 방문해 비즈니스 캔터베리 오찬 행사 후 지역 경제인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참석자는 다음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현재 총리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는 연정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떤 정책 분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 제1당이 제안한 뉴질랜드 은행 BNJ 재매입 및 키뱅크와의 통합 계획과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 FTA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겨냥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솔직히 말해서 BNZ를 300억 달러에 다시 사들이는 것이 대단한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인 피터스는 1992년 BNZ 민영화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그는 BNZ 재매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과거에 어리석고 신자유주의적인 바보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스는 또한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해당 협정이 좋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비 상승이 은퇴자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면서 뉴질랜드 연금, 뉴질랜드 슈퍼 지급액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인 건익 단체들은 식료품, 주거비, 전기요금, 보험료 등 필수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현재 연금 인상 폭만으로는 은퇴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근로소득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어려운 만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층은 의료비와 식비를 줄이거나 난방 사용을 제한하는 등 생활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매년 연금, 지급액을 임금 상승률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연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노인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의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올해 4월부터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약 2.9% 인상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인상 요구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지출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인 단체들은 정부가 연금 수준을 재검토하고 저소득 은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한 장의 사진 또는 익숙한 노래 한 곡이 잊고 지냈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추억에 대한 회상은 그 시절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에게 회상은 일상생활을 보다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회상요법학회 최용기 대표와 함께 기억의 힘을 통해 치매 예방과 증상 개선을 돕는 회상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회상요법학회 최용기 대표와 함께 회상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한국회상요법학회의 대표 최원기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회상요법학회라고 하면 일단은 뭐 말 그대로 회상을 뭔가 네. 하게 되는 연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국회상요법학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한국회상요법학회는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치매 예방과 진행 억제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는 2000년부터 치매 예방과 기형노쇠 방지를 연구해온 일본 회상요법학회의 심리학적 회상법을 공동연구를 통해서 한국에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한국 상황에 맞춰 돌봄과 기억이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컨셉을 통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회상요법이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뭐 키워드라고 하면 치매, 돌봄, 네. 이런 얘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회상요법이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억 유지를 위해서 돌봄이 편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회상요법학회의 회상요법은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 오른쪽에 영상 이미지와 왼쪽에 언어 이미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일회차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르신이 갖고 있는 일상수행과 관련된 기억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뇌과학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2013년도에 그 논문으로 바에 그 처음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일본의 심리학회에서 소개된 일상 수행 능력을 저하하는 기억군의 소실이라는 것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한다.
네.
사실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요새 그 뭐 웰다잉이라는 얘기에서 다양한 이제 죽음 교육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게 되면 이제 뭐 회상록 같은 것들을 네. 쓰긴 하거든요. 뭐 당신은 뭐 그러니까 약간 옛날식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 그 백문? 해서 나 자신을 이제 기록하는
예.
지금 한 뭐 50대 이상 40대에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친구들끼리 이제 약간 그 노트 돌려가지고 이제 했던 그렇죠. 기억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뭐 예. 어떤 차이가 있으실까요?
회상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기록을 본인이 생각을 해서 적는 것이잖아요. 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혼자 생각을 하고 기억을 내다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이 훨씬 더 많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군가 함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웃으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우울증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억도 계속 유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지금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약간 느낌이 이제 회상록은 기록한다의 예. 느낌이면 지금 이거는 기억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머릿속의 존재함을 통해서 그걸 유지한다라는 그런 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기법 이라고 하면 기법으로 쓰는 게 1H라는
예.
것이죠. 뭐 우리가 보통 1H 하면 아 이거 하우인가? 뭐 이렇게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1H화법이라는 게 뭡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옛날 기억을 1H화법으로 1H화법으로 그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6화 원칙의 그 5W 1H의 1H 하우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영상미로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추궁하듯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답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 놀았던 때의 기억을 언제 어디서 무슨 놀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못하는데 놀았던 기억을 무슨 놀이를 하셨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때 친구는 어떤 머리 스타일이었는지 이렇게 묘사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게 되면 금방 기억을 해낸다는 뜻에서 일회차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말 표현이 아 그냥 너 사실성 있다라는 예.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막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문조사 받는 느낌.
맞습니다.
너 뭐 했어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아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치료받고 있나? 내가 뭐 이거 했나 안 했나 너 지금 확인하니?
네.
약간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아 이랬어 저랬어요. 그것은 사실을 기반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기반을 하지만 또 자기의 이제 기억하고 싶은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겠고
정확히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5W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라는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how라는 거는 느낌과 감정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쓰는 방법이니까 일회차법을 활용해서 기억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정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감정을 얘기한다 이해하는 것이 좀 쉬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감정 표현들이 서양 사람들이 좀 뭐 다양하기도 그렇죠. 하고, 잘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만 봐도 그 감정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표현력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땠어? 그러면 뭐 이게 막 다양하게 막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좋았어. 뭐 하여튼 되게 짧아요 그 표현들이.
어.
근데 그들한테 이런 다양한 표현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추억에, 예. 라고 하면 추억에 기억에 있는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일회차법이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느낌이 어땠어 그러면 좋았지, 맛은 맛있었지, 어땠어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짧게 끝나잖아요. 근데 일회차법은 느낌을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 기법에 따라서 답변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어, 맛은 어땠어요? 맛있었지. 이게 달콤했어요? 시큼했어요? 그럼 어, 매콤달콤했지. 그럼 크기는 어땠어요? 그냥 동그랬지. 주먹만한 크기였나요? 아니면은 주먹 두 개 머리통만한 크기였나요? 라고 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일회차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느낌 대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면 뭐 느낌 대화라는 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나의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예.
나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었어? 그럼 이런 느낌이면 아 그것을 뭐 강도로 얘기하면 뭐 1에서 14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아 너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세게 생각. 아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 폭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맞습니다.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머릿속의 기억도 이렇게 일회차법을 통해서 듣다 보면 똑같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게
회사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예. 상대방한테 그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묘사적 이야기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뭔가 떠올리게 되고, 뭐, 그려지게 되고. 그 막상, 우리가 이제, 그, 뭐, 20, 30대에는, 20, 30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막상 보게 되면 이제, 동창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건데, 어떤 사건이, 뭐, 스토리로 쭉,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동영상처럼 쭉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장면.
네.
그때 너, 아, 그때 뭐 했었는데, 그게, 왜 그랬지? 라고 이제 질문하면 야 그때 이렇게 된 거잖아. 아 왜냐면 지금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어떤 장면이라고 예. 한다면 그 아이가 야 내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약간 동영상으로 다시 또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어떤 추억 이야기
예 그 어떤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로 시작되지는 않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장면이 먼저 기억이 나고 그 장면을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가 연결되다 보니까 동영상처럼 연결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게 일회차법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기억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때 뭐 어떻게 그럼 계속 그걸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치매 예방과 치매 증상의 개선이 된다고 했는데.
예.
그것이 조금 이렇게 막상 야 그거 가지고 무슨 치매나 그 치매 증상 개선까지 예. 이럴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억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매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 기억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과거의 기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일회차법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기억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과 수행된 기억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기 기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억들을 일회차법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그때의 기억을 마치 어제 기억처럼 유지시키게 되면 일상생활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론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기억은 조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단기 기억을 유지하는 거는 노화로 인해서 치매,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정보들을 기억으로 만드는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 단기 기억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맞고 아예 정보가 기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제 뭐 먹었어 그러면 이제 특별한 사건하고 연결을 하면 사람들이 기억이 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다기 하기보다 그냥 통상적으로 먹어보면 딱히 기억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정말 뭐 오리가 맛집이라는 곳을 차를 타고 막 가서 예. 먹은 날이라 그러면 분명히 그 오리를 먹은 그 차 안에서나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만일에 내가 똑같은 식당 뭐지 그 집에서 먹었다. 그게 오리 반찬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무슨 뭐 그 소고기 반찬이 나오고 하면 자 그 내가 그걸 위해서 무언가 를 뭐랄까 시간 투자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은 거 기억밖에 없으면 사실 기억이 안 남지 않는 것처럼 예. 거기 안에 뭔가 스토리가 붙으면 그 사실 단기 기억도 기억할 수 있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 예. 그 기억의 그 특성을 좀 파악해 보면 말씀하신 것들이 금방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을 할 때 평이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잘 기억이 되지 않지만 강한 감정이나 자극을 받은 기억 정보들은 기억이 되게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거 그다음에 강한 경험 자극이 있었던 것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남아있고 단기 기억이라도 만약에 저장을 할 때 강한 감정을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단기 기억도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옛날에 요새는 잘 TV에 나오지 않는 거죠. 옛날에 막 기억 잘하는 사람들 하면 외국 저 막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기억합니까? 뭐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예.
옆에는 저 뭐 그림이 있고 뭐 있고 뭐 있으면 아 저 그림을 통해서 오리가 저기 날 놀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자기는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이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뭐 치명적 최근 기억도 사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그들한테 여기 회상요법을 보게 되면 10세에서 15세 기억을 반복해서 회상하는 것만 해도 일상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10세에서 15세? 왜 그럴까요?
아,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치매에 대한 정의부터 일단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게 되면 왜 10세에서 15세의 기억을 유지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회에서 정의하는 그 노인성 치매의 정의는 되게 단순합니다. 노화로 인해서 그 대뇌 세포가 소멸되게 되면 기억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장애를 저희가 치매 정의로 내립니다. 노화, 대뇌세포가 소멸되면서 사멸되면서 기억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장애. 여기 포인트는 일상생활 장애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단기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일상생활의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데
어제 기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불편함은
그렇죠.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일상생활 장애란 또 어떤 걸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배설을 하거나 위생에 관련돼서 자세히 씻을 수 있다면 혼자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채택된 기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일상생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이 없어지더라도 먹고 싸고 씻는 기억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사회생활 장애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일상생활 장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0세에서 이제 15세 기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왜 10세에서 15세 기억일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신경계 발달이 완성되는 그 12세를 기준으로 절대음감, 모국어, 균형감각, 그 자아정체성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억도 완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을 기준으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10살에서 15살 사이에 폭을 두고 이때의 기억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다면 단기 기억이 없고 사회생활에 장애가 있더라도 혼자서 자기가 있는 곳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그때의 기억을 일상생활 기억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살, 15살 기억이 되게 좋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
아주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갑자기 그 기억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이제 기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불행한 기억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지금의 그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고 이제 해방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네네.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까지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 그 회상 요법의 포인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한 부정적인 기억, 어려운 그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보다는 즐거운 기억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갑자기 막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정적인 이야기가 기억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거부한다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잘 들어보고 그 어느 정도 들어보고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 좀 파악을 하고요. 좀 지났는데 그러한 시기를 잘 극복해서 살아왔다.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분들도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잘 살아왔구나 하는 감정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보다 즐거움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아 그때 참 즐거웠었구나 하는 감정으로 지금의 아픔이나 통증들이 많이 줄어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건 사실 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누가 봐도 안 좋은 건데 그 사람마다 자기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마저 그거를 잘 해소하고 어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우한 환경이라고 했을 때 어느 사람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사람은 그 불우한 환경이 도리어 자신의 욕망이나 그 의미를 찾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성장하게 되는 또 동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렇죠.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그러니까 그 태도 때문에 지금 살아온 것이긴 하지만 그 분한테 그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뭐 자기가 막 태도가 변화하기 전에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나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나 흥미 없다는 그 기억을 상대방이 되게 흥미 있게 듣거나 아니면 불행한 걸 아니에요. 막 그 공감을 잘 해주는 거에 따라서. 풀어지긴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이해처법의 포인트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감하는지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리액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한 끼 식사를 나물에 엄청 많이 넣어서 8명이 먹었던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맏딸이어서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서 한 끼 식사를 8명이 먹을 수 있게끔 9명의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드셨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공감을 해준다면 아 그래? 내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불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응원과 지지
맞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아, 또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삶의 태도를 발견해 줌을 통해서 변화시켜주는.
예.
사실 참 이게 아, 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긴 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끌어주는 사람의 힘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터보가 부릅니다. 회상.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한국회상요법학회 최원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까 얘기했던 10세, 15세 기억이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좋은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제 끌어내서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긴 하는데 사실 이 기억을 유지하는 것 외에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 있을까요? 약간의 일상적인 삶이 그때 형성되긴 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 기억을 유지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진행하는 방법 위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즐거운 과거의 이야기를 신나게 이야기하고 그걸 신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즐거운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일단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은 잘못하면 자칫하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자살 예방, 우울증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삶에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재회복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재 삶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에 입각해서 이야기라는 것이다 보니까 가족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식과 부모의 대화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늘어지니까 사회성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노인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독 좀 더 넘어선 네. 외로움인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뭐 자기의 삶의 맨 마지막에 그런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그 욕구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회사욕법은 보통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운 대화를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교육,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얘기하면 그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남 의료사협에서 그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치매의 진행 억제 회상 요법을 처음으로 그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기면 되게 밝게 웃으시고 다른 분들과도 도와주시고 갑자기 웃음꽃이 피니까 이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3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일반인에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건강 리더들 대상으로 교육이 됐고 이게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직접 해서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그다음에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져서 그걸 발표까지 할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뭐 노인 센터나 뭐 그런 데서 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제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분들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묘지한 사람들한테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사실 조금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방법론 쪽으로 얘기하면 방문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그 방문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회상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할까가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누구 만났을 때 첫 마디를 어떻게 끊을까? 라는 걸 되게 고민하긴 하는데 조금 뭐 우리가 뭐 회상 요법을 안 배웠다 치고 만일에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아 내가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분들한테 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일반인과도 소통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 처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심사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설명을 잘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대화는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아 요거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일 그 누군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제일 무섭다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가족들인 경우에 더욱 더 웃게 되지 않는데 그 기분이 좋지 않지만 가게에서 그 주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방긋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조금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에 관련된 문제로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먹고 산다.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죠. 돌봄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협조 동작이 없으면 정말 갈수록 힘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협조 동작이 많아지면 불안한 감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저도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이게 돌본다고 얘기하면서 예. 그를 돌보면서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많이 쓰죠.
네.
내가 편해야지 조금 케어가 더 쉬워지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 부모지만 남대하듯.
예.
서비스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정어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부정어.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욕, 부정, 억제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또 뭐 부모한테 제일 많이 드는 건 뭐 해라란 말보다 하지 마.
예.
너 그래서 되겠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아 해라는 말을 하나 듣긴 하는군요. 공부해라.
예 맞습니다.
그거 빼고 해라는 말 듣는 게 뭐가 있을까? 없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마 하지마가 훨씬 많죠.
하지마 하지마가 많죠.
예.
그런데 도리어 그 하지마라는 얘기보다는 하세요.
예.
들려주세요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조금 달라지긴 할 것 같네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밖에 웃고. 이 말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 대하듯 예.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아라.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야기의 리액션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리액션.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같은 얘기를 열 번 하더라도 엄마 얘기는 이렇게 들어도 재밌네요 라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거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여러 이거 아시겠지만 그 뭐 예능 프로그램 보게 되면
예.
그 사람이 계속 오래 남게 받는 그 뭐지 그 방법 중에 하나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 야,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그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이해가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온 삶을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듣게 되면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또 많을 수도 있고 한 얘기를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을 하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잘해드리고 리액션이 되게 좋아서 정말 대단하네요. 들어도 재밌어요라는 걸 이건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좀 돼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같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아는 사람들끼리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면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럴까. 너 알지? 라는 거를 물어보면 좋겠는데, 너 알 거야.
예.
아는 척이죠, 고지방에서. 그 아는 척으로 인해서 그 사람 모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생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알고 있을 거니까 말을 안 하거나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생략해서 하는 게 오히려 소통에 큰 장애가 됩니다.
요새 뭐 그 TV나 TV들 보게 되면 약간 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좀 있잖아요. 부부나 안 그러면 가족이나 거기서 이제 꼭 그 뭐라 그럴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얘기에 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 그 상담사가 표현해야지 알죠. 근데 그 말 표현이 사실 뭐 거기는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방송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 일반적인 삶 안에서도 그런 표현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참 안 하면서 참 이게 서로 간의 오해라고 예. 오해 그 오해로 인해서 서로 간의 상처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법을 어려운 대화 기법은 아니니까 대화하는 기법을 배우는 게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거 이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이게 뭐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겠죠. 몇 회기 차 정도 있겠죠.
예.
그 몇 회기 차 정도를 진행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회상학교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교육에 참여하는 5, 60대 분들이 있는데요. 각각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말씀 두 가지 나눴는데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직접 뭐 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4,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끌어내는
예.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치매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나 그 맞죠. 일단 회사 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효과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네.
예. 어떤 게 많냐면 처음에는 우울증도 있고
아하.
말씀도 잘 안 하시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왜 왔을까 후회하시는 분들 좀 계셨어요. 근데 보통 4회 정도가 지나면 이야기가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8회차가 되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운 상황이 돼서 이야기에 꽃이 핍니다.
아하.
12회차를 저희가 하는데 이제 12회차가 딱 되면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효과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게 비디오처럼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웃음이 되게 많아지세요.
웃음이.
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웃음을 회사 학교에서는 거의 매일 할 때마다 자주 보게 됩니다.
웃는다는 것이 좀 이게 우리한테 좀 익숙한 건데 익숙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웃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 웃음을 찾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웃을까에 대한 걸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이 많이 나올까?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그때 신나게 놀았던 이야기,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때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들어주는 사람도 잘 들어주고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웃게 되고 몸도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요법 같은 게 사실 뭐 일본에는 사실 좀 다양한 학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뭐 하여튼 제가 생전 처음 듣는 하여튼 뭐 신기한 것들 다 있는 게 일본 학계인데 일본에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상요법이.
그 회상요법이 처음 시작된 게 199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회상요법이 아니라 데스카운셀링, 그러니까 죽음을 수용하기 위한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편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활동이 진행이 됐고 그 활동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한 활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회상요법으로 전개가 된 거고요. 그 회상요법이 이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리대 시에서 시의 위탁 사업으로 지금 올해가 10년이 되고 있고요. 그 시에서 운영하는 회상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직접 카페 같은 걸 운영해서 가족이나 관련자들이 찾아와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방문을 해서 회상활동을 하는 이런 세 가지가 활동이 되고 있고 회상요법에 접목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 홋카이도에 그 이리스 모토마치라고 있는 그 노인시설이 있는데요. 그 노인시설은 그 등급을 받으신 분, 받지 않는 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년 동안 회상요법을 배운 총 그 요양보호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시설에 있는 분들과 어르신들이 보통 대화가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병원으로 임종 때도 병원으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있던 공간에서 마지막까지 맞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게 이제 회상요법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본 전역에 회상요법은 문화 같은 형식으로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는 얘기했던 그 시라고 해요.
도리대시.
시.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안 될까요?
아, 전국적으로 확대라는 개념은 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게 문화로 확대가 되어 있어요. 형성되어 있으면 굳이 이거 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초창기에는 일본 각지의 연구회들이 만들어져서 회상요법을 연구하고 이와의 간호사들이 그다음에 요양시설에서 작업치료사들이 다 도입을 해서 이야기와 그다음에 과거의 것들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회상요법에 대해서 회상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은 도이대시에서 일본 회상요법 학회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치매 환자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치매가 온다라고 했을 때 70대 이상 정도를 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70대나 제가 보다는 60대까지는 그 기억이라는 것이 좀 비스무리하긴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활 환경이라는 것 어느 도시냐 이게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젊은 사람 쪽으로
예.
50대에서부터도 뭐 40대 더 하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이게 될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 40대부터 이런 회상요법을 접목하는 것이 가능할까?
네네네.
아, 50대, 60대가 교육을 받을 때 많이 오시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60대는. 근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입니다.
아.
자기 부모님을 부양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훈 그 아쉬움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이게 왜 그분들이 하겠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돌봄이란 얘기는 엄청 많이 예. 나오는데 어떻게 돌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호성이 있거든요. 그냥 그분한테 맞춰주면 돼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이제 그 돌봐주는 사람이 자신을 내려놔야지만 예. 되는 건데 사실 요거는 보면 돌볼 때 같이 뭘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런 걸 한번 해봐라고 네. 하면 사실 이거 가지고도 좀 이렇게 재밌게 예. 그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좀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뭐 식사 차려주고 그다음에 뭐 그분이 좀 생활할 수 있게 내가 주변 케어를 해주고 그 정도의 그건 사실상 뭐 내가 아니어도 예. 흔히 말해서 자식이 아니어도 뭐 요양보호사의 그 일로서 예, 있는데 나랑 부모하고의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온전한 관계를 내가 맺고 있나?
예.
흔히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부모니까 이해지만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나? 그 어쩌면 이걸 물어보면서 부모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아 이런 삶을 사셨군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동안 이래서 화를 냈구나 아니면 이럴 때 나를 칭찬해줬구나라는 것도 엄마를 이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 나이가 드신 분과 소통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는 뭐 세대가 달라서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회사에 오픈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누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바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수정이 거의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배우게 되면 수정이 가능하다면 부모님에게 자꾸 바꾸라고 얘기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사람한테 바꾸게 하지 말고 본인이 바꿔서 맞춰줄 수만 있다면 둘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회상요법을 하시면서 교육하시면서 뭐 다양하게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회상학교도 있고 교육에서도 있는데 교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그 질문을 거의 오픈을 시켜놔서 늘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기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하는데 제일 좋았던 케이스는 등급을 받고 계신 시어머니가 계신데 매일 이제 끝나고 나서 배웠던 내용을 가서 어머니, 시어머니랑 같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끝날 때쯤 되니까 개선이 돼서 집으로 등급을 안 받아도 될 만큼 돌아오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걸까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처음에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치매가 진행이 되신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는데 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집에 온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집에 오셔서 자식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자식이 알게 되면
네.
그러면 그냥 오셔도 아. 내가 좀 준비되어 있니까 우리가 사실상 돌봄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그 준비가 되면
네.
사실 대체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만 갖게 되더라도 그분과 앉아서 한 시간 이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 단기 기억이 없어진 어머님을 가지고 단기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1분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뭔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네.
그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과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꿈 혹시 바람이 있다고 하신다면
전국민 치매 예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러한 그 회상요법의 내용, 그 일회체화법과 10살에서 15살 사이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널리 보급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런 걸 한꺼번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치매 예방 회상록을 지금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면서 그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대화할 거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앨범 같이 그 회상록을 사진이랑 글을 같이 수록을 하게 되면 화제거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기술만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과거를 즐겁게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 치매가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학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꼭 마지막으로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누구나 치매를 겪고 싶진 않을 거예요.
네.
어쩌면 제일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돌봄는 사람한테 포인트가 약간 그 방법이라면 네.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되게 우습긴 한데 내가 치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치매라는 언어보다는 그냥 치매라는 말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부정하지 않고 몸이 점점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몸을 숙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나이가 들면서 단기 기억도 조금씩 없어질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단기 기억이 없어지면 메모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 이렇게 응대해주면 되듯이 내가 기억이 없어지더라도 꼭 유지해야 될 기억들은 있으니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 기억이 없어지더라도 즐겁게 생활한다고 하면 치매과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나에게 간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한국회상요법학회 최용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치매 인구 100만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기억을 불러내고 그 기억 속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어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돌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승리형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의 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의회 보존형 국유지 매각 허용 추진을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셸 스릴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114%로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주 중 담당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헷갈리 뉴스입니다. 필리핀 주교단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사랑가니즈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 강진 피해자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소 4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일부 지역에는 지진 해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제너럴 산토스 성십자가 성당, 사우스 코타 바토즈 하느님 자비 성지 등 카톨릭 성당과 성지 시설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년 전 개교한 산토 토마스 대학교 제너럴 산토스 캠퍼스에 있는 본관 탑도 무너졌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구조물에 대한 추가 안전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학생과 직원 교수진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가 설립한 다디앙가스의 노트르담 학교 기초교육 등도 파괴됐습니다. 필리핀 교회 각 교구는 14일 모든 주일 미사 중 지진 피해자들과 구조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피해 공동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보편 지향 기도를 바쳤습니다. 또한 주교회가 9일 발표한 호소문에 따라 14일 주일 미사 중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현금을 실시했으며 이 현금은 피해 교구 사회사 목센터와 필리핀 카리타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정부의 보전용 국유지 컨버세이션 레인 매각 허용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보전 토지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개정안이 뉴질랜드 보존 지역의 상당 부분을 매각 또는 교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존부 장관 타마 포타가는 의회에서 보존과 경제 개발은 반드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이용료 부과, 관광 인프라 확충, 보존 지역 내 각종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안이 사실상 자연환경 보호보다 상업적 개발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개정안을 한 세대만의 가장 큰 수준의 보존 규제 후퇴라고 주장했으며 녹색당 역시 정부가 환경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산립공원과 보호구역, 휴양지 등이 향후 매각 또는 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 등 최고 수준의 보호지역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광산 개발과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집중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첫 번째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추가 독해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0년대는 지난 70년 동안 가장 낮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10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흔히 집값은 10년마다 2배가 된다는 말을 듣지만 지금까지 2020년대 집값 상승률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인포매트릭스의 수석 전문가인 카레스 키어넌에 따르면 10년 단위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0년대 113% 상승, 2000년대 107% 상승, 1980년대 259% 상승, 1970년대 230% 상승, 1950년대 147% 상승입니다. 반면 성장세가 비교적 약했던 시기는 1960년대와 1990년대로 각각 53%, 45% 상승에 그쳤습니다. 키어너는 1970년에서 80년대의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빠르게 상승했지만 실질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은 지속적인 금리 하락, 맞벌이 가구 증가, 제한적인 토지 공급, 부동산의 비교적 우호적인 세제입니다. 키어너는 이러한 요인들이 집값이 7에서 10년마다 두 배로 상승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여야 정치권 모두 토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는 오히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맞벌이로 전환할 수 있는 가구도 대부분 이미 전환된 상태입니다.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 왔다면 지금이 그 적기일 수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커터리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더 큰 집으로 갈아타는 비용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터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인 켈빈 데비스는 일반적인 3베드룸 주택과 4베드룸 주택 간의 가격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갈아타기 비용 트레이드업 프리미엄을 보이는 상위 10개 지역 모두에서 가격 차이가 최소 29만 달러 이상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차이 감소율은 웨스턴 베이 오브 플랜티 7% 감소, 오클랜드 시티 7% 감소, 헤이스팅스 12% 감소, 퀸스타운 레이크스 9% 감소입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가격 격차도 축소됐습니다. 오클랜드 중심부 교외 지역에는 중간 가격 기준 3베드룸과 4베드룸 주택 간 가격 차이가 2024년 최고치 70만 874달러였습니다. 현재는 58만 8569달러로 약 11만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웰링턴에서는 2021년 최고치 28만 2195달러, 현재는 24만 1372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커털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을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연평균 집값 상승률이 과거의 6에서 7% 대신 4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연평균 상승률이 4%라면 집값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8년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스티브 구디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과거 사이클의 저점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디는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7년마다 2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이 이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며 지금 뉴질랜드에서 매물로 나온 상당수 주택은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는 향후 1에서 2년 내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면 과거 70여년 동안 뉴질랜드 집값은 약 55%의 경우 10년 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현재까지 상승률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금리 하락, 토지 부족, 맞벌이 증가 등 과거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 4에서 5% 수준의 완만한 상승이 새로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 4% 상승 시 집값이 2배가 되는 데는 약 18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장기 상승을 전망하지만 과거처럼 10년마다 2배라는 공식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핵심 해저 통신 케이블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웰링턴 해상작전센터 마리타임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이 해저 기반 시설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케이블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교통부 차관인 제임스 미건은 이 24시간 연중 무휴 감시 시스템을 세계 최초 월퍼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뉴질랜드 데이터 통신량의 약 99%를 전달하는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국가 안보와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가 데이터 융합 시스템, 데이터 퓨전 시스템에 대한 연간 450만 뉴질랜드 달러 투자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코디아와 스타포드 마리타임 인텔리전스 담당하며 운영 비용은 해저 케이블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해 추가적인 납세자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연립 정부 파트너인 윌스턴 피터스의 정책에 대해 가벼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목요일 크라이처치를 방문해 비즈니스 캔터베리 오찬 행사 후 지역 경제인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참석자는 다음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현재 총리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는 연정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떤 정책 분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 제1당이 제안한 뉴질랜드 은행 BNZ, 제메인 및 키뱅크와의 통합 계획과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 FTA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겨냥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솔직히 말해서 BNZ을 300억 달러에 다시 사들이는 것에 대단한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인 피터스는 1992년 BNZ 민영화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BNZ 재매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과거의 어리석고 신자유주의적인 바보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스는 또한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해당 협정이 좋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비 상승이 은퇴자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면서 뉴질랜드 연금, 뉴질랜드 슈퍼 지급액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인 권익단체들은 식료품, 주거비, 전기요금, 보험료 등 필수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현재의 연금 인상 폭만으로는 은퇴자들의 실제 구매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근로소득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어려운 만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층은 의료비와 식비를 줄이거나 난방 사용을 제한하는 등 생활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매년 연금 지급액을 임금 상승률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연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노인 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의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올해 4월부터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약 2.9% 인상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스의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17일 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틸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도 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을 스틸 후보자에 대해 부여했습니다. 한미 양측에서 행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고 이에 따라 스틸 후보자가 늦어도 4달 안에는 부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틸 대사 후보자 지명은 지난 4월 13일 이뤄졌고 상원의 인중청문회는 지난달 20일에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도 몇 달간 인중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선출위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피트 해그스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유럽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진정한 강경군사동맹으로 변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그세서 장관은 18일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개막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32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대서양 동맹이 어떤 위협도 억제할 역량을 갖춘 나토 3.0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토 3.0은 냉전 이후 나토가 진정한 강경국가 동맹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럽동맹은 유럽 대륙에서 억지력을 발휘하고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해그세스 장관은 이런 목표의 일환으로 미국은 내년까지 자국 방위에 1조 5천억 달러, 약 2,300조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자위비의 병기창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무기고는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나토와 동맹국의 힘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국들의 자신들의 대륙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미국의 독립공국 20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 일대에서 트럼프 집회를 개최한다고 15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7월 4일 아름답고 안전한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에서 우리는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집회,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링컨 기념관과 그 앞에 있는 새 단장한 리프렉팅 풀 일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의장대 소속 300여 명 이상의 단원들이 애국적인 노래와 미국의 고전 명곡,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연주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동 공연단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동 군악 및 의장대 공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숨 가쁘게 올라 천마디선 돌파라는 팡파르를 연이어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사상 처음 5,000피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데 이어 2월 25일에는 6,000피, 지난달 6일과 15일에는 각각 7,000피와 8,000피를 넘어섰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여파로 6,000피에서 7,000피에 오르는 데는 70일이 걸렸으나 7,000피에서 8,000피까지 불과 9일, 8,000피에서 9,000피까지는 34일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114%로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중 당당히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자연스레 한국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를 잇따라 경신 중입니다. 두 종목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종목은 단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종목의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각각 170%, 270% 상승했습니다. 주가 급등세에 힘입어 시총도 대거 불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지난 1일 단일 종목으로는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해 이날 2,119조 2,759억 원입니다. SK하이닉스 시총도 1,913조 6,058억 원을 기록해 2,000조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올해 들어 이들 기업은 차례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4.4%로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5원 4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4원 2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6원 5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임 필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대아타토 아트클럽 안내입니다. 대아타토 아트클럽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미완성 그림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제 재료를 가져와서 완성할 시간입니다. 매주 열리는 무료 수업에 참여하여 다른 예술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대아타토 페닌슐라 커뮤니티 헙595 대아타토 로드 대아타토 페닌슐라에서 있습니다. 파파콜라 라이브러리 우쿨렐라 클럽 안내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우쿨렐라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 209 글레이트 사우스 로드 파파쿨라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우쿨렐라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대만화와 11 코후후 레인 메시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본선비 커뮤니티 센터 20 본선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앤드 CB 서포트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